2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두 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보다는 사실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9마리가 들판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가야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존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할 경우에 그때는 다수를 내려놓고 소수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나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그런 존재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몇 년간 전국을 헤매고 다녔던 아버지의 사연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희생한다 하더라도 아들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도 내려놓고 그 삶이 피폐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아들을 찾아서 다니는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양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친지를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하는 이유는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아마 그 잔치의 비용은 양 한 마리보다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양을 찾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서 주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드라크마 10개를 한 줄에 꿰어서 그 사랑의 증표로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평생 이 드라크마는, 줄에 꿰어져 있는 이 드라크마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행사가 있으면은 이마 위에다가 이 열 드라크마를 띠로 이렇게 띄어서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줄에 꿰어져 있는 이 열 개의 드라크마는요, 단순한 화폐나 재산의 가치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찌하다 보니까 줄에서 빠져나와서 굴러가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쓸고 다녔습니다. 당시에 그 집은 지금 우리와 같이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되어 있었고 또 집이 깔려 있고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발견을 해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아, 하나 찾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기뻐서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여러분, 드라크마 한 개의 가치는요,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벌 수 있는 삭과 같은 것입니다.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 가치죠. 근데 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는요, 5만 원의 가치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가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드라크마 한 개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찾았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광야길, 그 민둥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디에 있느냐고 찾아다녔던 그 목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 어딘가에 박혀있는 그 드라크마, 그걸 찾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여기저기 들춰보면서 쓸면서 찾아보던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가지고 찾아본 적이 없습니까? 찾을 때에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오죠. 그게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 목자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바로 이 목자와 여인의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랑이죠.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그걸 찾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던 것입니다.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죠. 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좋고, 가난에 있어도 좋고, 헐벗어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어도 좋고, 비록 죄악 가운데 있어도 좋으니까 너는 찾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만 와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너의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좋고, 너의 얼굴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목자의 심정이죠. 다른 거는 차치하고 다른 거는 다 괜찮으니까 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다음번에 나오는 당자 이야기입니다. 당자,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필이면 창기와 더불어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 창기에게도 이만큼 주고 저 창기에게도 이만큼 주고 즐기면서 누리다가 보니까 돈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쳤죠.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뺏어 먹다가 들켜서는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거지 중에서도 이러한 산거지가 없습니다. 머리는 길러서 늘어뜨렸고 씻지도 못해서 냄새나고 온 몸은 먹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졌고 그리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서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손톱은 또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내가 가봐야 되겠다.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나를 받아주실까?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민기적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요, 이미 바깥에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웬그린 하나가 나타났는데 자기 아들은 아닌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보면요,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나타난 산거지 중에 산거지, 그 거지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내 아들이거든요. 기다리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는 달려가서는 그 냄새나는 아들을요, 목을 어긋맞게 안고 그리고 그 냄새나는 입에다 입을 맞춥니다. 뭐가 좋다고 이렇게 입을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왜?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목에 안고 입을 맞추면서 잃어버린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그 아들.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종들과 큰아들의 보기에는요, 미운 아들이고 미운 동생이었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온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살이 빠져 있으니까 그것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씻기고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만 있으면 된다, 이 사랑이죠.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목자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너 왜 내 말 안 듣고 엉뚱한 길 갔느냐고 회초리 들고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서 어깨에 메었죠.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물을 다 먹어버린 그 아들 돌아왔을 때 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목자가 잃어버린 양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심령의 그 여인의 심정, 그 사랑을요 우리들에게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사랑으로 너희들의 그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찾았던 것처럼 그 사랑을 너희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전에 장녀였죠. 몸을 파는 장녀였고 그러다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일곱 마리나 그에게 들어와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폐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 속에,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비참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사탄아, 나가라.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귀신은 나가고 이 여인은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죠. 그때도 이 마리아는 멀리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했죠. 그 상황에서 자기의 그 위치, 그 상황을 헤어나오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리아는 눈물을 지으면서 멀리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해 주지 않고 곁에 있지 않았을 그때 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지나갈 그때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예수님. 근데 그 십자가 밑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슴 아파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는지 확인을 하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에 밤잠을 설치다가 일찍, 새벽 일찍 그 무덤에 뛰어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마리아의 마음과 마리아의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클라이오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그냥 조용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통곡을 하며 우는 그 울음을 가리켜서 클라이오라고 그럽니다. 영어의 크라이가 아마 여기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다 떠나가고 모른다고 부인을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밑에조차도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갔을 그때에도 이 마리아만큼은요,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3일째 되는 새벽에 사실 마리아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무덤가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보다도 변화산상에 데리고 올라갔던 탁월한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 베드로보다도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요한, 그 요한보다도 그 어떤 제자보다도 이 여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 흘리고 그리고 이 무덤 앞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왜 통곡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은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없으니까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끄이끄이 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로 감격스럽고 기뻤던 순간은요,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했던 사건, 십자가 지셨던 사건, 그것보다도 제일로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부활하는 순간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구원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가지고서는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고 친구의 기쁨을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드디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 이 소식을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현하기 전에 먼저, 그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통곡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자신들도 잡힐 것 같아서 두려워서 문을 잠가두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으면 사탄이 마음껏 활개를 치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사탄이 활동하기 좋았던 시기가 바로 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요,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리아는 그런 거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무덤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 그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창녀였을 때에, 귀신 들려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도 해주지 않을 그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자신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거든요. 사탄아 나가라.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요, 모든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유대인들처럼 빵을 주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마리아는요, 아직 부활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제자들도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부활한다고 그랬지만은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죽었던 분이 어떻게 눈앞에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신 상태인데요,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그것도 마리아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더 이상 기적을 행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줄 수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기도 응답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그 무덤, 지금 시체도 누군가가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순수한 모습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갔을 때에, 각기 죄악된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찾아서 헤매이다가 나를 찾아서는 야단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좋아서 얼굴을 부비면서 어깨에 메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는요, 제가 볼 때 이 마리아의 사랑이 그 어떤 사도들의 그 사랑보다도 더 순수하고 더 탁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인데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마리아의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마리아는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가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될 수 없겠습니까? 이런 마리아의 심정을 좀 가질 수는 없겠습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주님의 그 얼굴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은요, 그냥 주님이 보고 싶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딱 이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에게는요, 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 얼굴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만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괜찮습니다. 주님께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만 내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보고 싶어서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보여서 나를 만지지는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는 만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나타내겠다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나타내겠다. 주님은요 이미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우리 제가 기각길로 간 우리를요 찾아오셔서 머리 어깨에 얹고 찾아오셔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우리를 두셨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 자체만을 다른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만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은 그러면 사실은요 그것이 답니다. 여러분 그게 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것이 답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에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은요 주님 얼굴 보고 싶어하는 주님의 그 백성들은요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파도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아파서 울고 있을 그때에 곁에 서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예수님을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라가기 전에 그 발걸음을 옮겨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수한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저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하고 있었던 이 사랑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다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간절히 찾았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드라크마에 관한 것도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잃어버린 떠나간 그 아들, 그 아들을 찾는 그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 마리의 양과 하나의 드라크마와 그리고 한 명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것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성도들에게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등한시하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둘째 기적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를 찾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목자의 눈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아마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한 마리 양 찾아야 됩니다. 히틀러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8년 동안 감옥에 갇힌 그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옷골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나와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전쟁백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어느 날 나는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 여러분, 꿈을 똑같이 7번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꿈을 똑같은 걸 두 번을 겹쳐서 꾸었을 경우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요셉이 해석을 했었죠.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 줄을 쭉 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이제 미네르 목사님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나는 죄인이 죄가 없더라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변명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 목사님이 유심히 보았더니요, 그가 이 목사님이 8년 동안 미워하고 항거하고 대항해서 싸웠던 바로 히틀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히틀러가 거기에 서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책임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8년 동안 저 히틀러를 한금만 했지, 미워만 했지, 대항만 했지, 네가 한 번이나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준 적이 있느냐,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느냐, 네가 만약에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내가 그에게 역사했을 것이고 그는 폭군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했을 것이라. 이 전쟁을 일으킨 죄값은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던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전쟁백서라는 책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요, 그 사랑을 드러내어야 됩니다. 찾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주는 사람이 있으면 곧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그것을 찾는 것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아가서 아무리 입을 벌리려고 그래도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친한 친구면 친한 친구일수록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해방 전후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뛰어난 논객 두 명이 있었습니다. 양수동 박사님과 최필근 목사님, 이 두 분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두 사람을 붙여 놓았습니다. 한번 토론을 시켰더니요, 말을 정말로 잘합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잘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수동 박사님이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최필근 목사님이 자신이 조금 약한 것을 느끼면서 패배를 시인을 했습니다. 패배를 시인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졌습니다. 양수동 박사님이 양수동 아래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제가 못 당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폭소를 터뜨리면서 최필근 목사님이 이번 토론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최필근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최근 목사님이 평양 시내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최필근 목사님이 그 옆을 조용하게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최근 목사님을 최필근 목사님 보면서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최필근 목사님이, 아니 최 목사님 나라고, 나 내가 최필근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최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말 잘하는 사람으로 명성이 자자한 최필근 목사님이었겠습니까? 그때 최근 목사님이,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전도를 못하면 벙어리 목사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를 못하면 벙어리 목사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를 못하면 벙어리 목사지요. 목사라는 말을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그게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셀 전도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비누각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는 물품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물품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모든 비누각을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서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누의 형태를 녹이지 아니하고 짓무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좋은 비누각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해서 제가 써보니까 최고로 좋은 비누각입니다. 이제 이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뭐 싫으면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비누각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이 비누각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비누각을 당신을 위해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한마디만 대해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벙어리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셨는데요, 우리는 친구에게 예수님 믿으면 산다는 이 말씀 한마디 못하면 우리는 벙어리가 되는 것이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이거 다 사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싸도 사가시기 바랍니다. 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랑을요 전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와 같이 입술을 벌려서 전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